에베소서 15번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 에베소서 1장 18절은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알아야 될 첫째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위인이 아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 자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로서 소망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첫째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거룩함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모든 측면들이 그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들림받음과 우리 몸의 변형과 영화롭게 됨. 우리 소망의 두 번째 측면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 영역으로 황홀하게 옮겨지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황홀상태란 미칠 듯이 기쁜 것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황홀한 상태란 들림받음을 가리킵니다. 성경 교사들은 이 단어를 들림받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들림받는다는 것이 일종의 황홀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들림받음이 황홀경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합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당신은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은 황홀한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울부짖음 속에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울거나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들림받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 소망은 우리가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들림받음은 황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살지 않거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황홀하게 될 것인가가 의심스러워집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들림받음에 대한 문제를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들림받을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극장 안에 있거나 부인이나 남편과 싸우고 있을 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처지 속에서 들림받음이 황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투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주님의 나타나심의 빛과 그분의 왕국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든지 장래의 왕국에서 거절될 것은 오늘 우리 생활 안에서도 거절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이들이 주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 안에서 산다면 분명 다툼을 멀리할 것이고 주님이 나타났을 때 다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경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약을 읽어보면 특히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에 유의하여 생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그들에게 계속적인 경고가 되었고 그들의 생활을 주제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 왕국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음과 주님의 오심에 대해 매우 많은 말들을 하지만 말하고 나서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립니다. 이 얼마나 가련한 상황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탁자를 도박할 때도 쓰고 성경 공부하러 모일 때도 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 토론하고 나서 도박하러 가거나 영화 구경을 가거나 춤추러 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나타나심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들림받음은 황홀경이 될 것입니다. 들림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과 더불어 계산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부족함들, 신실치 못함, 실패들, 정직하지 않음 등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런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것들은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분명 기쁨이 충만치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서워서 즐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우리가 실패하든지 잘못하든지 문제가 안 돼.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이거나 종교적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황홀경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하고 참패당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치 못하고 거역하는 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황홀경이 아니라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오심은 우리의 황홀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가올 장래에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갖게 되는가는 오늘 우리가 건축된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축되지 않았다면 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소망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건축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당신의 심판관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신랑이 될 것입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신랑이 될지 모르나 당신에게는 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에 관한 한 그분은 당신의 영광의 소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이 당신의 소망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오늘 당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정상이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일 것이며 들림받음은 황홀경이 될 것입니다. 들림받을 때 우리의 몸은 변형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표준에까지 달해야 하며 그분이 요구하시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문 밖에서 그분을 위한 간증을 가진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들림받음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몸의 변형과 영화롭게 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게 될 우리 혼의 구원. 다가올 우리 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혼을 잃고 그분의 간증을 위해 혼이 고통당하면 주님이 오실 때 혼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혼이 고통을 겪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혼을 그분의 누림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언급된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간증보다도 혼의 즐거움에 관심을 두고 혼을 아낀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혼에 대한 손실과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간증을 위해 기꺼이 혼을 잃는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혼의 구원, 즉 우리의 혼을 그분의 누림 안으로 이끄는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누림. 우리 소망의 또 다른 측면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계됩니다. 마태복음에서 게으른 종들은 밖에 어두움 속으로 넣어지고 신실한 자들은 주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들에게는 징계가 있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천년 동안 주님을 누림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다면 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우리의 오늘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축복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종적인 누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축복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종적인 누림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여! 우리는 모두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려면 익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만일 이 세대에서 성숙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성숙되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모든 이들은 성숙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성숙시키시는가를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 세대건 다음 세대건 간에 성숙시키시는 길을 아시며 성숙하는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널리 퍼져 있는 신학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되기 위해서 여전히 처리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모른다면 우리는 미혹하는 것들을 기꺼이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들림받음과 변형과 영화롭게 됨과 천년 왕국에서 주님을 누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았다면 자연히 다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장래에 다가올 것을 보지 못하면 현재 있는 것들에 속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각 방면을 봄으로써 구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 예정, 구속, 인치심, 보증하심 뿐 아니라 영광스런 장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과거뿐 아니라 장래에도 관계됩니다. 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장래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의 총합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3절부터 14절까지에 나열된 모든 축복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아들 하나님의 구속, 그 영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의 총합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선택과 예정, 아들의 구속, 그 영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에 참여케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지만 이러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선택과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과 보증하심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영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의 분기십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전부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운명은 아들의 명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운명입니까? 아버지에 의해 선택되고 예정된 뒤에 우리는 아들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이 와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는데 또 다른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삼일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나는 매우 만족하고 흡족합니다. 하나님이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제 우리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들을 다루기로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많은 각종 항목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빛, 생명, 능력, 사랑, 의, 거룩함 등과 같은 그분의 속성들의 많은 각종 항목들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표현이므로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의 표현의 풍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의 몇 가지 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 겸손, 인내, 거룩함 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특히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인간적인 겸손이 있지만 그것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참된 겸손, 즉 하나님께 속한 겸손의 모양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참된 사랑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의 실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겨우 며칠 동안 계속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아마 몇 주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덧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느 날에는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지만 다음 날에는 아내를 지옥까지 끌어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반복하거니와 영광의 풍성이란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과 미덕들의 표현입니다. 두 종류의 사랑과 겸손, 즉 인간적인 사랑과 겸손,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 겸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종류의 의와 인내, 즉 인간적인 의와 인내, 하나님께 속한 의와 인내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미덕들을 하나님께 속한 미덕들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미덕들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미덕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역사될 때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미덕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런 미덕들이 성도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거의 모든 이들이 여전히 천연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으며 그들의 천연적인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놔두고 악한 것만을 정죄합니다. 악한 것은 정죄하지만 선한 것은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천연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사이에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실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미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미덕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천연적인 인간의 미덕들로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그분의 유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의 풍성인 하나님께 속한 미덕들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 우리는 무엇이 성도들 가운데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8절에서 무엇 안에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 가운데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성도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유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나 육이나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 역사하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이 다 그분의 유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분의 얻으신 소유로서 자기의 유업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유업이신 그분 자신의 모든 것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습니다. 최종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 안에서 영원히 그분의 유업이 됩니다. 이 유업은 그분의 영원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은 우주적이고도 영원하게 하나님을 최고도로 표현하는 그 모든 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분배하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시는 것은 모두 그분의 유업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유업으로 얻으실 것이고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유업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량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얼마만큼 역사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분석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있고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주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윤리적인 척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사랑과 미움 등에 따라서 자신들을 저울질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 위에 저울질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당신 가정생활 속에, 교회생활 속에 얼마만큼이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저울질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분이 별로 많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분량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조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유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란 천연적인 미덕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그분의 유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께 속한 미덕들로 사는 생활입니다.